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7절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머리를 쌌던 수건. 이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떨어져 본래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맥에서 사용된 세 개의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것들 모두는 보고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서 요한이 구풀이와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6절에서 베드로가 들어와 보았다라는 단어는 극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데아오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8절에서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보기도 전에 알고 믿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말씀을 했지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구약으로 돌아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전등으로서의 신약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구약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신약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어떤 성경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한 페이지를 읽고 그때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문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맥을 연구하고 반복해서 읽을 때에 좀 더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경험은 우리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요. 예를 들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썼을 때 그는 경험적으로부터 목자이신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확실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최초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승천 전에 11번 그리고 승천 후에 3번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문맥 속에서 묘사되지 않은 다른 나타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은 모든 상황을 위해 좋은 답변이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으며 일찍부터 그를 찾았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야 말이 빨리 전달되지 않느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자들이 좀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또 자주 하니까 또 뭐 다른 무엇보다도 참지 못하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야 그 말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일 것이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겁니까? 그가 사랑했어요. 찾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죠. 11절로 15절까지 좀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할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마리아는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가랴의 경우처럼 불신앙은 장님이며 불신앙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지만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 때의 그 신령한 몸은 언제나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커서 그녀가 주님이신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매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그녀가 두 천사를 보았지만 이것은 그다지 그녀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답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믿음의 어떤 증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죽으신 그 상태이며 마리아가 이유를 생각해낸 것은 고작 시체가 도중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보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주님께서 더디 오시게 되어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 간다면 우리의 몸은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 마리아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만지다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다 라는 의미의 합토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게 다를까요? 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분께 매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버지께 올라가셨던 것이 분명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피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 피는 여러분과 즉 저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는 그 피는 영원토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던 평화를 증거하는 것으로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관계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주님께서는 삼위 중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구별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겁니다. 찬송 후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여러분들과 찬양 전에 나누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이 흩어졌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그들은 다시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방 안에서 숨어 있었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말은 사실상 그들이 문을 잠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적인 사람들을 만지실 때 메시지는 언제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두려워 말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몸은 물리적인 우주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셨다 해도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찔리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몸에도 자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몸에 있는 자국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자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에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흠이나 상처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이것은 영원히 이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의 평강과 이때의 평강은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19절에서 이것은 구속의 평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었어요. 구원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묘사된 평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원의 안식, 구원의 평강입니다. 또 다른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묘사된 평강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분의 기도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강의 역사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만일 그들이 구한다면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구하는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의 선물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그 후에 그는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거듭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오직 또 다른 한 곳에 나타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내쉬며 생명의 그 숨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들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셨으며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날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a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